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사람은 점막을 이용하여 소통합니다. 눈으로 마음을 보여주며 구강을 통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점막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눈.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눈. 바로 그 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눈 성형 수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 성형방송 플라스틱 S 자, 눈 성형편 제2부 자, 저희가 취재한 사례자 이야기를 먼저 듣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실장님이랑은 되게 길게 했고 이제 원장님이랑은 그냥 쌍꺼풀 라인 정도만 얘기 나누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전 스케줄이 없어서 그때는 또 이제 방학이라고 이제 스케줄이 다음은 많이 꽉 차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오전 스케줄이 없어서 하실 거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상담하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거에 넘어가서 수술을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나중에. 네, 제가 이제 정확히 이제 수술 방법이나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막 많이 물어보고 아니면 많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 건지 나중에 내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 건지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정말 경황 없이 수술이 진행돼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죠.
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그냥 쫄래쫄래 갔다가 상담하고 바로 수술대에 누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사수녀 같은
네, 사수녀 같은 당일날 상담하러 갔다가 당일날 누웠나요? 네.
저는 당일날 누운 건 아닌데 그냥 동생한테 그냥 끌려가서 그냥 누운 케이스니까
비슷한
요,
경우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좀 더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좀 한 템포 약간 좀 이렇게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네, 섣부르게
적어도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꼭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점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서도 상담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 말씀만 듣고 그냥 라인만 한번 잡아보고 수술을 들어갔다 이거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뭐 알아보고
그렇죠, 그렇죠.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즉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가서 원장님 제 눈은 눈꼬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라인이 어떻게 맞을까요부터 조금 귀찮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장님이 정말 그걸 귀찮아서 야 뭐 너 수술하지 마 이럴 분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맞아요.
교육을 받은 또 정상적인 진료를 하시는 분 같으면 아, 이 사람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필요하면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 사례자가 어떤 부작용인가요?
그거를 이분은 그냥 눈 수술을 그냥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지도 않고 금방 풀리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었어요.
그럼 지금
꼭 뭐 사수녀와 비슷한 경우죠. 이제 예를 들어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했는데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해서 뭐 매몰법을 했다. 매몰법을 했는데 당연히 풀리겠죠. 얼마 안 지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가 네. 한 3개월쯤 돼서
엄청 공감.
네, 네, 근데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도 만약에
이야기를 대부분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뭐 몇 개월 뒤에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더 잡아줘요.
대부분의 잡아줘야. 병원에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그걸 지금도 머릿속에는 이야기를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면 수술 방법을 본인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해서 매몰법.
저 사과하세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저는 이분은 선생님이 시킨 대로.
사수녀는 아니신데. 사수녀는 아니신데. 대부분은
원장 선생님 화나셨어 지금.
대부분은 이제 특히 어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매몰법 보문절개 정해가 와요. 참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데 흉터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하나만으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정말 잘못된 케이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수녀처럼 또 재수술 그걸 계속 매몰법인데 안 풀리는 매몰법. 있을 수 있습니다. 유착을 아주 심하게 유발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봉주 씨는처럼 우리 마라톤 그니까 네. 풀리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제 개슴츠레하게 그런 아주 어색한 쌍꺼풀이 된다는 거죠. 절개법이라고 해서 흉터가 특별하게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작용 사례 또 다른 사례 하나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눈동자를 가리더라고요. 앞부분이 눈동자를 가려서 네. 제가 한 두 달 정도만 기다려보기로 하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네. 뭐 제가 눈썹이랑 눈 사이가 짧아서 쌍꺼풀을 하면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원래 눈이 처지는데 이건 너네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이건 유전적으로 네가 처지는 눈이라고 이 처지는 걸 없애려면 네. 뭐 머리카락을 들어서 피부로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눈동자 앞이 가리는 것도 말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들었었어요?
아니 못 들었죠. 상식적으로 너 쌍꺼풀 수술하면 눈동자 가릴 거야 앞부분 가릴 거야 그래도 상관없지 이렇게 말했는데 네 괜찮아요 저는 쌍꺼풀 수술 그래도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수술 완벽했다 뭐 다 네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듣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왔거든요. 네.
자 우린 여기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수술은 완벽했다 어느 하늘은 그를 버렸다.
보통 이제 서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보통 그렇게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장님 수술 잘 됐습니까? 그럼 수술 못 됐다고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죠? 예? 뭐, 바로 그런 심리입니다.
궁금한 게 재수술을 할 때 네. 기존에 있는 흉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없애면서 다시 라인을 원래 하나를 만드는 게 쌍꺼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라인이 막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개가 뭐 있는데
여러
쌍꺼풀은
개 되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기존의 흉터를 어떻게 없애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거. 그거의 재수술에 향방이 좀 결정이 되는 뭔가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네. 거 아닐까?
충분히 이해가 네. 갑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흉터를 없애면서 새로운 깔끔한 쌍꺼풀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흉터의 위치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무리하게 그 흉터를 없앴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너무 눈꺼풀하고 아래쪽 눈동자와 가까이 있을 때는 일종의 눈에 안 보이는 큰 유착 반응이 있는데 그걸 잘라내게 되면 쌍꺼풀은 쌍꺼풀대로 엉망이 되고 또 위에서 덮는 피부하고의 그 간격이 너무 저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다른 흉터가 흉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금 주신 질문 자체는 하지만 이제 말씀대로 쌍꺼풀은 위에 꺼풀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네. 여러 꺼풀이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흉터를 100% 없애는 수술 방법은 우리가 흉터라는 건 irreversible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징어를 구워버리면 딱딱해지고 등심을 구워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듯이
먹어야 되죠.
예, 맛있게 먹어야 돼요. 네.
흉터나 주름이나 이게 결국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자체가 변성이 왔기 때문에 이걸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도 흉터를 없애는 과가 아니고 흉터 어떻게 하면 덜 보이게끔. 예. 그래서 이 쌍꺼풀 라인을 하더라도 그 라인 속에 흉터가 숨어버림으로써 덜 보이게 하는 거고, 우리가 코 수술을 하더라도 코 수술 직접적으로 여기에 그 코끝을 째지 않고 코 아래쪽 비주를 째는 이유가 눈에 잘 안 보이는 부위를 택하는, 예? 뭐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 그러면은 뭐 부작용이나 아니면 되게 잘된 사례들 아니면 뭐 재미있었던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부작용은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오셨는데 눈을 감았는데 잘 안 감아진다.
도안 감아.
도안이라 얼마나 안 감으면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 이제 신랑이 놀란 거죠.
눈 뜨고 잔다.
그게 기존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잔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재수술이 금액도 두 배일 뿐더러, 뭐, 저도 이제 직접 제가 수술하는 걸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쌍꺼풀 자체가 너무 깊었어요.
이제 그걸 토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눈을 뜨는 근육 자체를 너무 심하게 묶어버리면, 눈을 감기가 힘든 경우도 이렇게 생깁니다. 아니면, 눈을 감는 근육을 반대로 너무 많이 절제를 해서 눈을 감는 근육의 기능이 약한 경우에 이렇게 토안이 생기는데, 실은 정상적인 경우도 정상 우리가 수술 안 하신 분들도
눈 제가, 뜨고 자는 분이
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눈 뜨고 좀 보세요. 네,
눈 뜨고 잔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예전에 안 그렇다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한다든지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선생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순수한 순결한 눈을 수술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금액이 두 배지만 재수술하는 게 더 좋나요?
서전의 성취감으로 봤을 때는 재수술. 재수술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만들어 만들어 냈을 때
쉬운 길은 가지 않아.
이게 백지 상태의 그런 얼굴을 수술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거는
아니 저도 베이스는 그거는 깔려있어요.
좋아한다기보다
하지만
편하니까.
서전으로서의 이 성취감은 자 눈이 뭐 이렇게 우리 짜부러들었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짝눈이고 이런데 수술을 해놓으면 정말 그 환자의 만족감을 그 환자의 표정을 보면 저도 하늘을 나른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도 마지막에 수술했을 때 정말 풀리지만 말아라 제발 이제는. 예쁘고 이거 다 떠나서 이제 제발 풀리지 마라.
다 떠나보내진 않았겠죠.
다 떠나서 물론 예쁘면 더 좋지만 제발 풀리지만 말아라가 되게 컸고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저는 생기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는데 실은 모든 성형외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느 수술이 제일 어렵습니까?라를 물어보면 눈 수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일반인들은 아 양악 수술 안쪽이 지나가는 두개골로 가는 혈관 잘못 다치면 사망한다든지 큰 사고 나는데 또 안면 윤곽하다가 숨을 못 쉰다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큰 뭐 유방 절제를 하고 나서 유방을 재건하는 이런 수술이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눈 수술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냐면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은 움직이는 구조물입니다. 대개 이제 코는 그냥 우리가 미적 기준에 따라 세워놓 기능에 지장이 그렇죠. 없는 범위 내에 세워놓으면 되고 안면 윤곽 있는 대로 잘라내면 되고 양악 수술 플랜 대로 뼈 자를 것 자르고 새로 맞추면 되는데 눈은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눈을 뜨는 근육의 힘도 똑같다고 누구든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3mm를 올려야 되겠다, 4mm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디자인까지 다 하고 똑같은 양의 약을 써서 마취를 하고 딱 묶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괜찮아요. 근데 100명 중에 하나라다, 100명 중에 둘이다, 이렇게 짝짝이가 왔다. 소위 십수년 동안 눈을 뜨는 근육을 받아들이는 신경의 신호 자체가 달라져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는데, 이게 움직이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똑같이 재현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눈은 크게 실패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이제 자꾸 욕심을 내서.
그렇죠. 트임 같은 것도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같이 하고.
트임을 어느 정도 터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트임 붙는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붙는 것도 그런... 붙지만 그 보셨을 거예요, 많이요. 눈 끝 앞쪽이 빨갱 보여요.
맞아. 아이유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띠로리 띠로리.
네, 요즘은
그게 눈이 안에 그 안에 속살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걸 그죠? 일부러 보이게 하는 게 예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설마. 그런?
아 근데 요즘에 아니야. 충혈 메이크업도 있을 정도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왜 이러십니까? 정말 왜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게 눈 앞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을 이제 내안과 카룬클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의학적으로 우리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 생각해 보면 앞쪽에 여기 빨갛게 많이 튀어나오죠. 즉 그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나이가 들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
아니, 오해하시면
꼭 들으셔야 되는 거지. 예, 예.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이 상식. 예. 이게 도대체 누가 보려는 건지 모르지만 인터넷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가장 어떤 부분에서는 눈 쌍꺼풀이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 왜 어디 가서 뭐 사듯이 있죠. 뭐 커피 한 잔, 네,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네, 네. 이거, 이거처럼. 그냥 상담 갔다가.
완전 매불법으로 테이크아웃 부탁해요.
아니,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요즘에 금액도. 요즘 시술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럼 저희 한번 트임 성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임 성형, 뭐, 여러분들이 요즘 뭐, 저도 이건 성형수술을 잘 모르던 저도 너무나도 많이 아는 용어인데, 뭐, 앞트임, 뭐, 뒤트임, 뭐, 밑트임. 거기다 뭐 애교살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듣는 말이에요. 야, 쟤 앞트임 했네. 야, 이거 쟤 뒤트임 한 거야.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트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미스빵 한번 트임 네. 한번 쫙 읊어주시겠어요? 간단히. 아,
그 앞트임에 또 유명하신 영예인 분들이 고아라 씨나 한혜슬 씨가 있잖아요. 눈이 좀 크신 분들. 그래서 몽고주름이 없는 분들이 이제 있고.
자, 소심해졌어요. 우리 원현 선생님. 지적을 당하고 나니까 소심해져서 자신감을 네. 찾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앞트임은 정말 동양인들은 정말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약간.
일단 미간 사이가 이렇게 넓으신 이런 분들 경우에는 앞트임을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적극 추천하죠. 그 얼굴은 조화, 비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매력적이고 예쁜 얼굴로 다가오는 데는 앞트임이 꼭 필요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한혜슬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살짝 미간이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이 비율 자체가 거의 황금 비율로 접근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한혜숙 씨가 원래 약간 졸린 눈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맞아요. 그 느낌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렌즈를 계속 끼시고, 사실 사실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초반에. 여기를 보니 다른 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진보된 영리 기법 아닌가요?
그래서 한혜숙 씨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렌즈빨로 좀 뜬 연예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근데 지금은 그런... 되게 안정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정말
다른 느낌이죠.
어떤 선명한 느낌. 네, 눈에서 봤을 때 TV 브라운관에서는 그런 거죠. 눈매나 이런 것들이 확실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거. 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럼 뭐 한마디로 앞트임은 그냥 앞을 찢는 거고 뒤트임은 뒤를 찢는 거고 밑트임은 밑을 벌리나요?
그렇죠. 아래쪽을 조금 이렇게 내림으로써 좀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이렇게 뭐 S라인이라고도 하죠. 그 눈의 S라인이라고도 하면서 아래쪽을 이렇게 그 흰색 눈동자가 보이게끔 함으로써 눈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 상담을 받을 때 뒤트임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상담 실장님이 저한테 너는 당신은 뒤트임을 하면 뭐
죽는다?
아니 다시 붙는다 이거 아니야?
예전이
붙고
예전이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이제 뒤트임 방법 뒤트임도 방법도 뭐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골막 고정법 해서 그 눈꼬리에 어떤 골막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만큼 그 부분을 당겨서 내림으로써 일부 밑트임 효과도 같이 기대하는 그런 안정적인 뒤트임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트임 할 게 없다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뒤트임이 할 게 있는 얼굴이 있고 없는
뭐 당연하죠.
그런데
빵빵녀 씨는
네.
지금 보니까
여기가 할 게 없다고
뒤트임을
완벽하다는 소린가요?
예전의 기준에서의 뒤트임은 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기도 하고 효과를 담보할 그렇게, 수 없는 예. 눈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신의 기법을 활용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그 눈이 커지면서
이렇게
따져가는
그린라이트가 켜졌어요. 저는요. 아 왜냐면 저는 전에
근데 이제 사수녀 네,
마지막에 상담받았을 때 뒤트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수녀는 반대로 뒤트임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마지막에 상담받았던 곳에서
분명히 효과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뒤트임만으로 뭐 눈이 커진다든지 이것보다는
그때 여러 개 같이 하라 그러긴 하셨어요.
예.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아래의 폭을 세로 폭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면 쌍꺼풀 라인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눈이 처져 보이는 느낌을 없애면서 아래쪽에 뒤트임, 밑트임을 하게 되면 눈이 굉장히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뒤트임만으로 본인이 눈도 크고 비율이 잘 네. 맞겠다를 기대한다는
건 욕망이지.
네.
예. 욕망. 그건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이래서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군요. 네. 직접 봤어요. 자, 여기서 잠깐 눈 성형을 한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가격대를 한 분씩 그냥 말씀해 보시는 거 어떤지. 왜냐면 이걸 듣는 분들이 가격대도 분명히 궁금할 거고, 어느 정도 선으로 하면은 괜찮은 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몰법이 절개법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액수 어느 정도?
저 때 같은 경우에는 100여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 차이가 성형외과마다 굉장히 천차만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대라기보다는 몇십만 원대죠. 네, 몇십만 원대 수술부터 그리고 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200, 300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수녀는?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받았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검하수랑 쌍꺼풀 라인 좀 다시 잡고 그 뒤트임 했을 때 저는 한 600여만 원.
600이요?
네, 받았어요.
돈으로, 와. 근데. 눈 성형으로만.
네, 눈성형으로
차라리 가슴을 받는다. 하겠다.
근데.
가슴 600 아닌가요?
그 정도인가요? 잘 몰라서.
아, 그래요? 네. 코젤. 네. 뭐
잘 몰라서. 근데. 제가 갔던 성형외과가 조금 고가의 성형외과라고는 알고 갔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재수술할 때, 제가 눈 재수술할 때가 그때 한 2,300 정도 주고했거든요.
두 배 이상으로 본다는 아까 그 말이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점점 전문가로 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매몰법이나 완전절개법 이런 수술이 한 가격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120선에서 200선.
아, 네. 그 정도. 자, 그러면은, 띠로리. 자,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정확한 한번 가격 라인을.
네, 원래
한번...
원장님은 네. 가격하고 조금.
그럼요.
조금 거리가 네. 있으세요.
또 오늘 실장님이.
아, 그러면. 네.
제가 상담은 원장님 안 하세요.
아, 제가 의학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은, 이제, 사실은 의학적인 거, 학문적인 거를 우리 소비자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기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힘들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 참 의사란 직업이 이게 제가 장사꾼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의사란 직업이 그쵸. 이제 돈 문제까지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채신머리 없다라고 생각도 들고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정도 가격대고 직접 시술한 분들이 이 정도 라인을 형성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으로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강남과 강북의 차이도 있고요. 금액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압구정 그 라인에 있는 성형외과들의 가격대는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또 라인별로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네. 서로 아니까.
서로서로 서로 알아도 금액을 또 터무니없이 받는 것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사람 보고 그러나요? 왠지 이 사람은.
그게 이제 그거죠. 네. 홍보. 그게 홍보에 외부에 노출이 됐던 곳이 금액이 저렴하지 않아요. 네.
아, 제가, 몰랐네.
제가 갔던 곳은 오히려 홍보가 안 돼 있고 되게 스페셜하게 조용히 진행해 준다고 해서
거기는 그런 홍보인 거죠.
그런 홍보네.
그게 그거 자체가 홍보인 거죠. 여기는 우리는 컨셉. 이런 홍보 안 해.
네, 그리고 시설도 되게 있죠. 좋았고 정말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가니까. 네, 그거는 정말 좋았어요. 네.
그걸 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거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금액을 갖고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술을 잘하는 걸 원하느냐, 금액이 저렴한 곳을 원하느냐.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저렴한데
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작용 확률은 25%야.
어머,
금액은 높은데 부작용 확률은 5%야. 뭐 이런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싼 것만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수술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못 한 벌, 옷을 하나 사서 이거 아예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입어. 남 줄래.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칼을 한번 대는 거거든요. 무조건 흉터는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아예 완벽하게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술은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최선을 다해, 네, 다해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또 젊은 층의 이 뭐 어떤 이게 아니라고 봐요. 노하우나 연륜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거든요.
아, 실장님이 또 이렇게 말을 또 하시니까.
난 그거죠. 10번 수술하신 분과 100번 수술하신 분이 차이라는 거는 시간으로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연륜이라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거고.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걱정했던 게 이제 원장님들이 나이가 솔직히 외모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요즘에는. 네. 근데 아예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수술하면 혹시나 옛날 스타일로 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렇지, 그런 고민할 수 있죠.
아니면 팔에 힘이나 이런 게
팔에
아, 말도 안 돼.
저는 제 주위에 성형외과 의사분들 중에 제 주위에 성형외과 의사분들 중에 60, 70이 되더라도 수술하실 때 손 떠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술장에 안 들어가요.
관리를 다 잘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괜히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또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옛날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학회 나가보시면 앞에 리딩 그룹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연륜이 있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리딩 그룹이 돼서 이러한 수술법을 젊은 의사분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트렌드가 있죠.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분명히 여기 이 업계에 종사하셨던 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아까 한참 하던 트임 얘기로 다시 가서
네.
우리 미트임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이 미트임이 참 최근에 와서 논란이 많은 논란이 많은 시술 수술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눈의 세로폭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안검하수 수술 뭐 표현했는데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을 해서 세로폭을 이렇게 키웠는데 아래쪽에 검은 눈동자를 하안검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많이 덮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위에 이렇게 키웠다 하더라도 눈이 작아 보이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싶다라는 수술이 이제 미트임이라고 되었습니다.
아, 근데 앞트임이나 옆트임은 찢어서 벌리어서 크게 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서 크게 하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의과대학 새로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새로 배우셔야 되는데 하안검이라고 해서 하안검 성형술 하듯이 절개를 뭐 바깥쪽이나 뭐 중간 쪽에 일부만 하고 이제 우리가 박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근육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 박리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아래쪽 눈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자체를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묶어서 당겨버리면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아.
와, 그건 진짜 몰랐다.
그럼 그거가 되는 눈이 있고 안 되는 눈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아래 내려버렸는데
아래 지금
주름이
현재,
생겨버리면
그거는 좀 그 논리 지나친 비약이고
아래 그
아래쪽이 소위 이제 검은 눈동자를 많이 덮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눈인데 너무 이렇게 아래쪽으로 눈을 크게 할 욕심으로 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눈이 시려.
눈 아래가 너무
그렇죠. 정확하게 말 정확하게 눈이 시립니다. 눈이 시립니다.
굉장히
자 눈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가
조금 예뻐 보이려다가 시려
이 정도예요. 시려. 이 정도야.
눈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가 묶어서 밑으로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 약해집니다. 다 약해지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내렸으니 더더욱 더 나이가 들면서 뭐 시려하거나 조금 불편해할 확률은 있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시린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느냐? 그때는 다시 우리가 하안검 성형술에서 뭐 원래 위치대로 올린다든지 뭐 간단하게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physiologic 그러니까 생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어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그런 트임 성형이나 뭐 그런 걸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트임 성형의 그 대표 주자,
네.
그 몽고 주름을 네. 수술했다가 다시 붙인 에이미 씨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 제가 지금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네.
아마 보시면은 네. 맨 끝에 있는 사진이 네. 네, 원장님.
많이 텄네요.
네, 많이 텄다가 다시 붙였어요. 이분은
네. 예전에 오히려 귀여웠던 것 같아요.
어디를 늙어 보이는
옆에를 튼 건가요? 그렇죠.
안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 트임을 과하게 했을 때 네. 빨갛게 나오는 그 내안각이 많이 노출되면 확 늙어 보인다.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제 주변에 지인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후회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눈 커 보려고 앞 트임 하는 친구들한테 하더라도 조금씩만 하라고 미리
앞트임은 최근에 나온 우리 한국인 성형외과 의사 개발한 이제 무흉 앞트임이라고 해서 뭐 또 상업적인 용어로 매직 앞트임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죠? 이 방법으로 거의 흉터도 안쪽으로 숨겨가면서 할 수는 있는데 꼭 소비자들이 환자분들이 청취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절대 많이 터지 말라는 거. 조금만 터서 부족하면 더 터면 됩니다. 하지만 많이 터버렸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돌이키더라도 복원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교살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 논란의 애교살.
네, 저는 사실. 애교살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데 남자들은
남자 입장에서. 네,
애교살을 보면은 너무 재원은 정말 성형한 거 몰라요. 저는 진짜 정말 성형한 거 모르고 오히려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아 이게 성형한 거구나 알았는데 애교살을 보면은 그런 저도 어색하다 뭔가.
그 애교살을 넣으신 분들은 솔직히 인위적으로 넣으신 분들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필러로 넣었습니다.
네, 우리 그 빵빵녀는 네. 애교살 수술하신 게 티가 나요.
수술은 아니고요. 필러 조금 넣었어요.
뭐 애교살 네. 넣는 것도 많잖아요.
수술은 수술이죠. 그것도 일종의
시술입니다. 원장님.
시술과 수술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자, 원장님. 의학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애교살이 도대체 미적 기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김태희 씨가 만약에 애교살이 없다 웃을 때라든지 이런데 애교살이 없다 그러면 김태희 씨 눈은 눈도 크고 참 예쁘고 비율도 좋은데 만약에 애교살이 없으면 눈꼬리가 조금 치켜 올라가서 좀 강한 이미지를 가질 거예요. 결국은 일단 애교살은 이렇게 눈이 크면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연예인들은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사람이 네네. 부드러워져 보이는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데 우리 뭐 실례스럽지만 이제 빵빵녀 씨 같은 경우에 눈이 단추구멍처럼 작은데.
단추구멍 좀
달라요.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요즘 단추가 좀 커요. 네, 그게 좀 나와요. 그러면 큰, 요즘 겨울이라 코트 단추가.
코트 단추. 이제 그 와이셔츠 단추가 큰 단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크면서 아래쪽에 애교살이 있으면 말 우리가 어린 애들 웃을 때 보면 애교살이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들죠. 그치.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제 눈은 찾을 대로 찾아서 조그만한데. 여기 애교살이 있으면 하나의 벽처럼 느껴져요. 넘어가야 할 벽처럼. 그래서
넘사벽이라고 하죠.
처음에 우리가 1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성형 괴물, 성괴 얘기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아래쪽에 애교살을 그 좀 무리하게 넣어서 나 성형하고 다니네라고 표시하는 듯한 이런 그 하나의 마크가 애교살이기 때문에 이거 참 조심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빵빵 그 정도는 아니세요.
네. 계속 이생화만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인가? 네.
일단 애교살은 어울리시는 분은 눈이 커야 됩니다.
커서 눈 하나의, 자체가 좀 커서 예, 저렇게 비율이죠.
하나의 포인트가 돼야 되지. 이게 그냥 한 아래쪽에 큰한 댐처럼
그러니까 네. 오히려 눈이 애교를 넣음으로 인해서 눈이 더 작아 보일 더수 작아 있거든요. 보이구나. 그게 답답함이지. 네.
그러니까 흔히 자연적인 애교살하고 또 인위적인 애교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애교살은 저 눈 밑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근육의 일부가 과하게 곧 특정 부분에서 발달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온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정과 함께 움직이는 애교살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뭐 어색하다는 이런 느낌이 안 들지만은 웃을 때도 울 때도 밑에 이렇게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벽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주름이 있어가지고 그걸 커버하려고 사실은 조금 넣은 경우거든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불쌍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걸 뭔가 좀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시술을 또 많이들 택하시니까.
근데 그 시술을 하게 되는 게 이렇잖아요. 애교살이 있을 때 없을 때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있을 때 없을 때 사람들이 포토샵으로 합성한 걸 보면서 입고 없으니까 이렇게 차이나? 라고 하면서 그 수술한 결과에 대한 환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도 보면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뭐 연예인 애교살 있고 없고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애교살이 있을 때는 눈이 너무 크고 너무 이쁜데 애교살 하나 없으니까 눈도 너무 작고 인상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포토샵으로 좀만 조절하면 이런 차이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애교살 있는 눈인데도 되게 이상한 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형외과에서도 홍보로 쓰고 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애교살만 있으면 이런 눈인데 저렇게 예뻐지는 거 아니야? 라는 환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이 정도로 차이 나지는 않아요.
인상은. 많죠. 네.
이런 뭐 애교도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 만족입니다. 아니, 저는 만족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그냥 웃을 때도 있으면 좋긴 한데 그냥 있을 때도.
그나마 이제 네.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빵빵녀. 께서 하신 것 중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 아래쪽 애교살을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가끔 내려주시네요. 가끔 보면 아래쪽에 정말 그 무리하게 애교살을 집어넣으신 분들이 가끔
처음에
봐요.
저는 굉장히 무리하게 집어넣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리고 조금씩 빠지니까 저는 어차피 이거는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방이식을 한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애교살은
지방이식하면 안 빠지나요?
지방이식도 빠져요.
빠지죠. 빨리
다 빠지고
필러도 빠지고 알로덤?
알로덤이 이제 계속 쭉 영구적으로
그 차이가 뭔가요? 필러 알로덤
이제 우리가 필러는 필러 아휴 이제 또 필러 공부를 새로 하셔야 되겠네요. 필러 중에 필러는 여러 종류의 필러가 있는데 흡수되지 않는 필러,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는 필러, 단시간에 흡수되는 필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구적인 필러는 성형외과에서 뭐 사실은 거의 금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들어가서 조직을 침윤이 돼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기도 부작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침윤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모르겠네. 영구적인 필러, 즉 선풍기 아줌마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나 서서히 흡수되는 이런 필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쓰이는 추세고
알로덤
알로덤은 알로더미스 이제 다른 다른 분의 이제 뭐 적확하게 표현하시자면 이제 사체의 진피를 면역 반응을 없애서 우리 몸에 들어가더라도 부작용이 없게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인조 진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공포영화 만들 수 있겠네요.
인조 진피를 아래쪽에 우리가 뭐 근육 밑에다 이렇게 넣음으로써 도드라지게끔 보임으로써 자연스러운 애교살이 될 수도 있는데
코에도 많이 넣으시던데.
예, 코에도 예, 이게 이제 진피니까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니까. 하지만 대개 그 알로덤을 넣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는 크지만 그 알로덤이 우리 진피 우리 몸 안에서 생착하는 과정 자체가 일부 뭐 석회화도 되기도 하고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흉터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자연스러운 애교살을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오래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애교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러나 지방이식을 일반적으로 선호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필러 맞기가 조금 곤란하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알로덤이나 뭐 이런 실제로 자기 진피를 떼서 이렇게 수술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필러나 지방이식이나 생착되는 기간은 뭐 어떤가요? 필러가 얼마가 되고 지방이식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생착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유지 기간.
그렇죠. 필러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흡수되는 경우는 이제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오래 가는 경우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가는 필러를 쓸 수는 있는데
애교살의 경우.
애교살에.
애교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입자가 굉장히 네. 제일 작은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눈밑 살이 두꺼우지
원장님
않기 때문에.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네.
그래서 흡수가 더 빨리 된다고 하는
그건 이제 일반적이죠. 예. 뭐 그 필러 입자가 제일 작은 걸 쓰는 게 일반적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또 뭐 환자분들의 생각, 의사분 선생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는 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입자를 조금 더 굵은 걸 씀으로써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요즘에 네. 레스틀렌을 되게 많이
레스틀렌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쓰죠.
네. 네.
안전하다고 하니까 또 뭐 FDA 승인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뭐 레스틀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뭐 그런 제재를 이제 HA 제재라고 해서 할유로닉 애시드라는 우리 인체의 성분을 상품화해온 해놓은 이런 제재들인데 대표적인 게 뭐 레스틀렌, 뭐 국산으로는 이브아르, 뭐 몇 가지 이런 제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체의 성분을 상품화했기 때문에 또 여기 엔티도트라고 해서 녹일 수 있는 제재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1년, 2년은 지나고 나서 녹일 수 없겠지만 단기간에 애교 시술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근데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완전히 녹나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빠른 시간에 찾아오시면 뭐 거의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후 관리 기법에 대해서 조금 정보성으로 어떻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어디 한번 우리 빵빵녀님이나 아니면 실제 그 수술을 우리 또 하셨던 우리 사수녀님 붓기나 이런 거 어땠었나요?
저는 아주 안 붓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호박즙이나 이런 거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실은
호박즙
네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호박즙을
저 협찬 좀 받아야 될 거예요. 호박즙
많이 호박즙 먹여가지고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아무래도 붓기가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그리고 저는 쌍꺼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부터 무리가 없다면 눈 부릅뜨고 이게 또 선이 정확하게 잡히기 위해서는 좀 눈을 바짝 떠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바짝 뜬 상태로, 근데 집에 가면 되게 눕고 싶어지잖아요. 네. 수술하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뿔테 안경 같은 거 끼면 그 쌍꺼풀 라인에 가려지니까.
야, 이 웨이크.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안 눕고 많이 걷는 방향으로. 걸으면 더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호박즙을 먹으면, 왜 붓기가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순환이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순환이 잘 됐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쫄았어.
아, 원장님 이렇게 잘 질문하시면.
뭐 이렇게
원래 질문... 임산부 분들도 이렇게 원래 그 붓기 빠질 때 부종에 좋다고 하나?
네, 호박. 이제 간접적으로 알고 계신데, 일종의 호박즙에는 이뇨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붓기라는 게 간지나 이런, 우리 간질액이라 그러죠. 세포 사이에, 우리 체내에 체액 성분이 들어가서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를, 생긴 현상을 이렇게 그 이뇨 성분을 이용해서 수분을 좀 빼줌으로써 붓기가 빠지는 걸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호박즙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붓기를 빼고 싶으면, 이제 우리 그냥 간단한 쌍꺼풀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안면 윤곽을 한다든지 좀 큰 수술을 해서, 뭐 안면 윤곽도 하고 요즘 또 안면 윤곽 이후에 같이 얼굴을 당기는 주름 제거를 같이 하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뭐 그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제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목욕이나 세안은 어떠셨어요?
바로는 안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피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신가요? 그 지금 관리법 우사 선생님께서 우리 원영 선생님께서 뭐 간단히
비교적 하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모든 상처는 이제 우리 수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모든 수술은 한 3, 4일까지는 이렇게 좀 붓습니다. 이제 이 붓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뭐 대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제 조금 예뻐졌네. 뭔가 붓기도 웬만큼 가라앉고 모양이 나오네라고 하는 시기는 실은 한 3, 4주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가 한 3개월째. 그래서 우리 100일 잔치 한다 이런 표현도 네. 하잖아요. 그죠? 아마 100일 잔치 하셨을 거예요. 한 100일째쯤 이제 친구들 모아놓고 나 이뻐졌어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안 이쁘지만 다들 이쁘다고 말해주겠지.
그래서
그런가요?
그 사이에 3, 4일 동안 이 붓기를 줄이기 위한 뭐 큰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제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은 안에 피가 일종의 터진 실핏줄이나 여러 가지 그 혈액 성분을 빨리 뭉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냉찜질 네. 냉찜질 보통 2, 3일 정도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혈액 순환이 빨리 돌아와야 반대로 이제 붓기가 빠지는 거죠.
온찜질 그때
그렇죠. 이제 그때는 온찜질로 바꾸는
거죠. 온찜질로 이제 바꾸는 거구나.
네. 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붓기나 출혈이 더 심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런 것도 노화 때문에. 꼭 주의사항에서 정말 별표 10개.
네. 별표 10개.
무심히 넘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다못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피임약이라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라는 뭐 비타민C 빼고. 비타민C 있죠. 많이 드시는.
괜찮고.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꼭 체크를 꼭 해요. 네.
뭐 자양강장제 이런 건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항상 많이 듣는 게 남성들은 비타민이나 뭐 자양강장제 약 먹고 여성들은 피임약이나 결혼하신 분들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반드시 꼭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눈성형편 1부, 2부에 걸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화와 뭐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어떠셨나요? 우리 먼저 미스빵.
아, 제가 자꾸 미스빵 빵빵녀로 자꾸 불리고 있는데 자리 잘못 앉았나 봐요. 계속 첫 번째에서 네. 뭔가 실수를 연발하고 다른 사람이 타겟이 돼요. 그렇게 되는 네. 네, 네. 그런 역할을 제가 오늘 한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이 역할로 제가 자충우돌하는 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오늘 저는 제가 알고 있다는 어떤 이런 성형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또 원장 선생님이 직격타로 저에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는 뭐 애교가 있으면 무조건 예쁜 줄 알고
0.5cc
그랬다 또 네. 얘기도 듣고 하면서 참 그 자기한테 어울리는 얼굴을 자기가 볼 때는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나, 내가 제일 잘 알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내 얼굴을 전문가가 볼 때는 단추구멍만 눈이구나. 난 정말.
한참 알았어.
아유, 죄송해. 아유, 큰일 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단추구멍 같은 눈이랄.
이게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냥 왜 약간 좀 작다 아, 느낌 제가, 있죠. 큰 눈 아닌 눈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던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아.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얼굴이 제가 보는 나의 미가
만인의 미는 아니
만인의 미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뭐 특정 사람들한테만 인기 있으면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요.
한 놈만 뺀다. 한 놈만 뺀다.
하지만 이제 뭔가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네. 원장님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네 그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순요 네 번 수술의 아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 수술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막연히 연예인 누군가를 닮고 예쁜 사람을 쫓기보다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수술, 시술, 제대로 많이 알아보시고 상담해보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분들, 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솔직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으셔서 이렇게 조화로운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바른 생활. 네. 네.
아, 네, 이거 교과서. 제가 할 얘기였는데.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나 실장님.
네. 오늘은 뭐 눈편이니까 네, 연기자분들의 눈 사진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실제 그런 경우 보셨어요?
많죠.
요새도 그렇게
특히 중국분들.
특히 중국.
근데 그분들이 아예 그냥 사진을 다 들고 다니세요. 다 아예 그 갖고 와서 이 눈 이렇게 딱 이 코 뭐 이런 식이겠죠.
아니 눈이 DNA가 다른데 어떻게?
네, 뭐 DNA뿐만 아니라 그 비율, 눈 크기, 넓이 뭐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갑자기 흔한 말로. 갑자기 뭐가 어떻게 했다고 갑자기 누가 네, 어떻게 되지 않아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고 눈 좀 했다가 코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범위가 전신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도 여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얘기가 좀 살짝 좀 하지만 기본적인 틀 있잖아요. 얼굴형. 기본적인 얼굴의 형의 크기부터 뭔가가 비율이 자꾸 맞춰져야 되는데 한 번에 갑자기 뭘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뭐가 되지 않는데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눈 이런 한 가지라도 해도 이런 어떤 대중매체나 기존의 어떤 광고성, 홍보성을 자꾸 따라가시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뭐 쭉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성형 수술이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마술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비록 성형외과 의사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또 원장 선생님께서 또 너무나도 좋은 말씀 이렇게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눈 성형을 지금 1, 2화에 걸쳐서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사실 느낌으로는 뭐 별로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더 자세히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부족하죠.
생각이 예. 네, 들어갔는데 이만큼 성형이 참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 얘기를 듣고 가면 기본 어떤 방향은 분명히 잡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상담실에 들어가서 정말 자신의 신체에 칼을 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또 저희가 이제 코 수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형 수술에 일단 가볍게 눈을 손대고 나면 반드시 반드시 네, 그 거쳐가는 네, 네. 그 코 수술 편을 저희가 한번 이제 또 다음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백치에서 주인공 미시킨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당신이 아름다움이란 바닷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혹은 아름다움의 경계선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할 때,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나침판 같은 존재가 되어줄 방송. 지금까지 플라스틱 S였습니다. I know.